제가 한번 묻죠. 오늘 이 제목,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제목이 전도자나 장로나 집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인가요?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지만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리고 종으로 섬겼던 구약의 율법과 다르게 율법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락거리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들조차도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또 고핫 자손들이 성소의 도구를 메기는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성물들을 만지거나 성소를 보기만 해도 죽었고 실제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은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더욱 두려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15절에 그랬고 다시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어떤 직임을 맡았어도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종에 관계없이 거듭난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 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중보했던 제사장들과 같은 귀중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그런데 큰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서 혹시 죽을까봐 겁낸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잘못 가르쳐진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 시대의 제사와 다르지 않게 다만 경외라는 미명으로 두려워만 하고 어떤 독특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잘못 이해된 교리 속에서는 예수도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지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의 종로로 타는 제한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은 이에 레위 가문에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를 통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는 대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어떤 대상에게 맡겨놓고 스스로 종로로 타는 안타까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중보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6절부터 보고 4절, 5절은 맨 마지막에 상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유효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죠. 신앙의 확실한 근거의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확신은 왜곡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6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보라 하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귀중한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만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기록된 말씀에서.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가 택한 것이고 또 그것은 모퉁이 돌로 이사야 28장 16절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퉁이 돌 기초돌은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과 꼭 같은 70인역에서의 내용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건물의 상하 좌우를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바로 그런 귀중한 주춧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뉴욕에 두노니 서울에 두노니 아니라 시온에 두노니 즉 예루살렘에 두시겠다는 거지요. 인류의 구세주는 예루살렘에 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6절 하반절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어서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유효한 약속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로 정죄되어서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방법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치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은혜의 역사의 결과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7절에 그랬다고요. 이 말씀은 유명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보배의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과는 관계없이 그냥 귀중한 머릿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8절에 그랬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귀중한 기초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하신 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자신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는 분명한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한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그들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된 대로 기초돌이요 머리돌이신 예수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의 구세주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어떤 일이든지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도에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이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배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지므로 오늘 우리가 그 언약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순종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좀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기도를 모퉁이돌로, 기초돌로 받아들인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통해서 사죄와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일반적인 그런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에 바치는 화목 제물을 먹으며 살게 하셨던 제사장의 신분으로 택하시고 그보다 더 귀중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3장 33절이라든가 민수기 18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8장 2절 이 레위 가문에 대한 약속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언약은 바로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겠다는 거죠. 사실 구약에서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보기로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여정에 나타난 레위 가문의 행동들이나 아론의 행동들은 주님을 가까이 섬길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율법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만 예를 들까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 야곱의 딸, 그러니까 열두 형제들의 여동생 디나와 하몰의 아들 세겜과의 문제에 대한 행동을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에 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런 말씀이나 또는 출애굽기 32장 2절 4절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의 돌판을 받으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럴 때 아론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다면 좀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너희 귀골이 금으로 된 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항변을 할 때 2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들이 가져온 금덩어리들을 그냥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튀어나왔나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보면 제사장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레위 가문은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예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그보다 더 나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의 모형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지만 거절하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랬죠. 이 약속은 새로운 언약 속에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은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별된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에서 화목 제물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는 짐승의 고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한 특권을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은 어찌 보면 구약의 메시아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의 지위가 빠진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명칭입니다. 사실 율법 속에서는 제사장이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둥병이나 질병의 유무까지도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레위기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제사장된 성도는 장차 천사들을 심판할 권한까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천사는 우리보다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다만 부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중에 기업을 받을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과거는 사실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육체로 이방인으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며 언약의 밖에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오늘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좀 진행해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확인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첫 부분 4절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은유를 맞춰서 읽도록 하죠.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사실을 구약의 약속들을 인용해서 확인시켜주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을 봤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위를 맡겨두고 여전히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어쩌면 절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편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유교적인 우리 문화의 관습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이 말씀이 이러한 은혜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맨 앞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4절이죠.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하심이 다른 모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었음도 연이어서 증거해주는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약속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5절 상반절에 그랬는데요. 여기서 산 돌은 앞에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목표는 역시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산 돌같이이고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완성되어 가야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과 더불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지만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어져 간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어져 가면서 다만 완벽을 향할 뿐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명목상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도의 중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조금 뒤에 진행해서 4장 11절에 중간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종배의 이름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습니까? 되어 가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좋은 예배나 섬김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이 예배나 섬김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직도 이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불신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함께 이 예배에 참여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주님의 인정은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몇몇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칭호가 아니고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지위를 주셨으니 더 이상 사람이 시키는 일에 종로를 하는 종교 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당부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의 생애가 다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